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성경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사단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고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3기배 예배를 한 20여 명 드렸는데 제가 초긴장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방해가.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다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분명히 사단에 방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혹시나 실수로 켜놓으신 분들은 다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는지 그 영적 원리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다양한 시험거리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고 거짓말을 말하고 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지금도 온갖 꼼수와 괴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단 마귀의 모든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께서 가끔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김준호 목사님, 박준호 목사님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에서 본인이 목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사들을 머리에는 다른 사람이 손을 얹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 머리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그 처음에 만났어요. 그런데 맥켄지의 바보샵에 있는 에드워드 장로님만 유일하게 내 머리를 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참 재밌는 그 이야기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나름대로 손기술이 있고 그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어떤 부분에서 제게 제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리깡 나름대로 이발을 하려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은 한계가 있어서 예쁘게 안 나와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 조금 있으면 머리가 길러. 그럼 그때는 더 다듬어 줄게. 이렇게 해서 위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제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안 멋있다 해도 제가 이렇게 머리가 깔끔하잖아요. 제가 여기 빅토리아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제 머리를 우리 에드워드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니 무슨 이렇게 찬양도 하시면서 대화도 같이 하면서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깎아준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남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남에게 없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머리를 자르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거의 원하는 형태로 이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특별한 기술과 지혜와 어떤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 삶에 살아갈 때 많은 유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계셨어요. 독특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법과 이 원리로 하여금 사단 마귀의 유혹을 아주 단칼에 탁 물리치고 승리를 한 바로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인생에 많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시험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가 약 30세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려갑니다. 성령에 의해서. 근데 성령께서 그 광야로 이끌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 마귀에게, 사탄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켜보고 있고 사단에게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물, 뭐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완전 예수님께서 굶은 상태에서, 얼마나, 그것도 좋은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거기에 이불이 있습니까? 침대가 있습니까? 좋은 물이 있어요? 뭐 좋은 새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자연한 게 아니에요, 광야예요. 여러분,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그 광야에서 더구나 40일을 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정신은 혼미해지고 모든 기력은 다 쇠해졌습니다. 그럴 때 40일이 딱 지나니까 그때 성령께서 허락한 딱 사단이 딱 와서 오는 뭐라 했습니까? 1절에는 마귀라 그랬고 3절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죠. 마귀가 딱 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장 직면에 있는 가장 급한 문제, 너 배고프지? 저기 많은 돌들 있잖아. 자, 이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어. 왜냐하면 너 능력 있잖아. 만들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딱 유혹을 하니까 나에게 지금 가장 직면에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속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탁 말씀으로 딱 물리칩니다. 사단이 센데. 그럼 이제 두 번째, 내가 두 번째 좋은 방법 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냐면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밑에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몇십 미터, 이렇게 성전 꼭대기 몇십 미터 대체로 높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사단이 이번에는 더 고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니 무슨 생각할 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덥석 잡으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말씀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야, 성경이 어떻게 됐냐, 네가 때려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딱 동원시켜고 네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딱 받들어서 이렇게 너를 딱 살려낼 거 아니냐, 그러면 너 영웅 되는 거 아니야, 네 인기, 네 명예, 네 영웅 되는 거 아니야, 히어로가 되는 거 아니냐, 뛰어내려 딱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뛰어내렸겠어요, 안 내렸겠어요? 네? 뛰어내리면 진짜 천사가 발이 딱 닿기 전에 천사가서 샥 딱 받아준다. 그랬을 때 여러분 뛰어내릴 것 같아요, 안 내릴 것 같아요? 아, 여러분은 겁나서 안 내릴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딱 이 유혹을 하자 예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탁 물리치는 거. 이제 사단이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마지막 최종적인 방법을 씁니다. 무슨 방법이냐면은 가장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모든 걸 보여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뭣도 보여줘요? 돈의 위력도 보여줍니다. 건강의 위력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학력의, 학식의, 지식의 위력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 관계, 인맥의 능력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모든 이 세상의 영광스럽고 아주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요구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이럴 때 사람들이 소금샘 치고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준다는데 돈도 학식도 인맥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다는데 뭐 한 번쯤이야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반 사람하고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뭐라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딱 이렇게 말씀해서 절대로 사탄에게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KO 당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KO로 승리를 하시게 됐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런저런 많은 시험들이 있죠.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준비가 돼서 어떻게 말씀으로 어떤 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우리도 다양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함께 우리는 말씀을 아주 해부를 하면서 깊이 한번 연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 then입니다. then.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깊은 관심을 갖는다면 도대체 그때라고 하는 게 그때가 언제냐? 이 때를 정확히 알면 왜 성경에서 그때에라고 이 말이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는지 이 그때라고 하는 이때, then, 그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제 인사할 때 see you then 그러면 그때 보자 이렇게 할 때 그 see you then 그러잖아요. 그때 도대체 이 그때가 언제냐? 자, 이 그때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된 지금 그때라고 하는 이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주보에 지금 순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과 항상 주보와 볼펜을 항상 이렇게 예배 때는 참여하시고 핸드폰은 말씀드렸듯이 30분 전에는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유아기를 먼저 가봅니다. 자, 예수님의 유아기 때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됐습니다. 8일이 되자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약 율법에 있는 그 기록된 대로 그 규례대로 8일째 되면 그 집안의 첫 아들, 그러니까 첫 아들 장남은 하나님께 가서 드립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하나의 헌신과 하나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의 고백으로서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처음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 그 규례가 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임신하기 전에도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임신을 해서 아이가 뱃속에 있다라고 딱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에 부모들이요 어떻게 하냐, 이 아이의 10개월 동안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줍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때는 신약성 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읽어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8일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아기는 어떤 때냐면은 바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렸던 시기고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시기가 예수님의 유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동기로 가봅니다. 여기서 아동기라고 할 때는 유아기를 넘어서 예수님의 12세, 12살 때까지를 보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12살 때까지의 그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유아기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12살 때 뭐 하셨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2장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그 거의 영세부터 한 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약 11, 2년 동안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사건이.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아오는데 그때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쯤 따라오겠지 하고 열심히 하루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루길을 지나고 나서 온 곳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기 12살 먹은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어디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알려줬겠죠. 내가 예루살렘에서는 봤는데 내가 우리 따라오는 걸 못 봤다. 그래서 이 부모가 예루살렘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빨리 다시 역으로 다시 왔던 길을 하루 길을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뭐냐면은 3일 동안 찾으러 다녀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람들 물어보는데 가봤더니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면은 성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입니다. 성전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12살 먹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하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또래또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그 주변의 랍비들, 여기에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최소한 성전에서 모여서 토론을 하려면은 최소한 60세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60세 이상. 그러니까 드보라 권사님 이상들, 에드워드 장로님 정도 연배, 그 다음에 우리 김지흥 집사님이나 김원웅 집사님 같은 연배된 사람하고 12살 먹은 예수님이 딱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랍비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기가 막혀. 왜냐하면 랍비들이 놀랬다고 하니까. 이런 애가 다 있어. 놀랬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른들 입장에서 아, 좀 창피하잖아요. 왜냐하면 답변을 막 잘못하고, 그러니까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얘가 잘 모를 것 같은 어떤 질문을 한 거죠. 딱 그래서 어떤 질문을 딱 했더니 예수님 답변을 하는데 질문에도 놀랬는데 답변할 때는 더 놀래는 거예요. 얘가 너 누구냐 도대체? 얘가 누구냐? 너 누구야? 누구야 아들이야? 12살 먹은 아이가. 그렇다면 랍비들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두 살 때부터, 한 살이나 두 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이 아동기 때는 철저하게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계속 읽어준 거예요.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신명기의 쉐마 있잖아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전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게임 잘하는 방법, 영어 잘하는 방법, 수학 잘하는 방법, 과학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조사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아이디어가 평균적으로 20인가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IQ는 2위래요. 2위. 세계 2위. 안 돼도 3위랍니다. 지금 만드는 교육이고 유대인들은 바보를 천재로 만드는 교육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신비롭게도. 그래서 12세 때까지 부모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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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어주고 또 읽어줘서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혹시 12세 이상 된 사람들은 창피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12세가 됐는데 어른들과 성경으로 토론이 가능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만큼 말씀으로 잘 준비됐냐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12세 때까지만 기록이 되어지고 예수님 공생애 사역이 시작한 30세까지는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8년입니다. 12세 때부터 30세까지 그러니까 청소년기와 청년 시기에 도대체 예수님을 뭐 하셨냐?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빨리 추론을 해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했던 말 속에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그 집안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야, 얘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쟤 목수 아니야? 우리 동네 사람이었잖아. 얘 평범한 애 아니었어? 근데 왜 자기가 갑자기 메시아라 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세부터 30세 때까지 뭐냐면은 부모님의 옆에 있어서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아버지 가업을 이어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성실하게 목수 일을 했던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큰 착각에 빠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지.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지.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했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했지. 그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단이 딱 유혹을 했을 때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좌절에 빠지고 어떻게 하지? 잠깐 기다려봐. 이런 게 아니라 보십시오.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해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많은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사단의 유혹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를 했단 말이죠. 신명기 딱 말씀으로 바로 받아쳤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비롯해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대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12세 때부터 30세 때까지 뭘 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4장 1절에 있는 그때예입니다. 그때예. 그러면 도대체 이 그때예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예가. 왜 갑자기 그때가 등장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는 남자가 나이가 40이 안 되면 아무리 진리여도 아무리 옳은 이야기여도 그 이야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왜요?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아직도 세상을 모르고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남자가 40을 넘어야 어떻게 되냐? 어른으로 봤어요. 40세까지는 청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이가 30이에요. 근데 30세 때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어요. 40세 때 하지도 않고 50세 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때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30세 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도대체 이 그때가 도대체 그러면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때가 도대체 어느 때인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까? 그리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해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 때는 뭐였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연구했던 시기였다는 말이죠. 말씀을 12세부터 30세 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했던 시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니까 그때예, 땐 이렇게 바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그때가 무슨 때일까요? 제가 성경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주는 건데 그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때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할까요?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때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했고 듣고 부모에서 했다가 나중에 스스로 읽고 연구해서 이제는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가 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이 30세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험에도 말씀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안에 창세기 때부터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잘 준비시키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들어서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를 딱 봤더니 바로 이거구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이제는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에 드디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연구해봐야 4장 1절에서 연구해봐야 내용이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4장 1절에 있죠.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어를 보면 Jesus was led by the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림 받은 수동태죠. 이끌림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여러분 무조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을 누가 이끌어 갔냐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서 광야에 갖다 두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이 갖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유혹을 하라고, 템테이션, 유혹을 하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가만히 계셨냐? 무관하게 멀리 계신 아니요. 성령이 그걸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험을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자, 이 성령님께서 성령님에게 예수님이 이끌렸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이겼다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이게 성경적으로 이 비밀이 풀어져 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기서는 테스트예요. 성령께서 광야로 데려가서 40일 동안 굶기신 다음에 금식하게 하신 다음에 사단의 유혹에 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면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테스트입니까?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메시아로서의 자격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일반 지역이 아니고 좋은 호텔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차속도 아니고 여러분 어디라고 해요? 광야입니다. 광야.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뜨거운 이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사막, 그 광야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간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할 때 옆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40일간 금식하면서도 아무 탈 없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테스트와 그 다음에 기도를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 말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4절과 7절과 10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일 4일 어쨌든 5일 때도 이렇게 금식을 해봤는데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한 10일 정도 금식하잖아요. 예수님 물도 안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만 기력은 다 쇠해져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져요. 어지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 아파요. 여러분 40일을 했어요. 그러면 정신이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돼요. 정신이 거의 없고 완전히 탈진해 육체는 완전히 쇠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아주 나약하게 돼버린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단이 무슨 유혹을 하는데 사단이 와서 탁 유혹을 하면 아유 귀찮아 귀찮아 너는 또 왜 그러냐 저리 좀 가라 아이고 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지금 40일 동안 굶어서 금식하는데 네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네가 왔느냐 야야 저리 가라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기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정신이 있고 무슨 총명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사단이 유혹을 하자마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바로 이 말씀이 나왔냐 말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뭘 하냐면은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해준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 16장 13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방언이니 뭐 은사니 이게 성령님의 메인 사역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부스러기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성령이 오면 너희들 막 기적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뭐냐면 이 성령님 오면은 너희가 무슨 어려움과 시험과 난관에 직면에 있을 때 그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줄 거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될 것인지 장래를 다 알려준다. 이 성령이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읽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말씀이 우리 심중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 내면 세계에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냐 말이야. 절대로 나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등식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촥촥 사용해서 하셨던 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때부터 30대까지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딱 대처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 그런데 말씀이 내면 세계에 아주 충분하게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부부 문제면 부부 문제, 장래 문제면 장래 문제, 비전 문제면 비전 문제, 결혼 문제면 결혼 문제, 물질 문제면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면 인간관계 문제, 이 모든 지혜 문제면 이 모든 것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장 1절에 뭐냐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to be tempted by the devil입니다. devil. 악마에게 뭐냐? 유혹을 받기 위하여. 시험을 받기 위해서. 자, 시험을 받는다. 자, 이 시험 예수님께서 받았던 이 시험의 내용을 우리는 좀 더 창세기하고 요한일서하고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씀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 자, 이 시험의 내용이 뭔지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4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이 마귀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저기 물리쳤는지를 우리가 이걸 좀 분석해 보면 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이렇게 오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떡이 뭡니까? 내 육신의 필요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딱 넘어가니까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봤더니 뭐라고 됐냐면은 먹음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자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먹음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피로지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돌이 떡덩이로 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와를 유혹했던 것만 먹음직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해서 사람이 이 육신의 피로 성욕, 수면욕 또는 이 식욕, 성욕 이런 것 육신이 추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그런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쫙 사탄을 바로 물리쳤어요. 그 말씀으로. 자,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봅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떨어지기 전에 받들기 때문에 너는 영웅이 될 거다. 뭡니까? 세상의 인기입니다. 얼마나 인기 받고 싶어서 지금 아이돌 가수들이며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 나 못 안 알아주나? 다른 사람들이 다 섭섭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인정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누가 나 몰라주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세상의 그 명예, 인기,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안달이 나 있습니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리면 너를 영웅, 사람들이 오! 오! 막 그러면서 이 영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저기 사단이 선악과로 유혹을 할 때 뭐냐면은 저기 하와가 딱 보니까 처음에는 먹음직도 하더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이게 준. 이걸 가리켜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랬어요?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 이 눈, 내 눈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의식돼서 살아가는 내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목의 정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딱 한 방에 이 안목의 정욕을 물리쳤어요. 자,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를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소유욕이죠.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지금 같으면 뭡니까? 돈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돈. 이 돈이 없으면 절대로 죽을 것 같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자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돈이 없으면은 완전히 죽을 것만 같아서 완전히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은 사람이 막 얼어버리는 듯. 못 배우면, 그다음에 어떤 집이 없으면, 좋은 차가 없으면, 좋은 명품이 없으면,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게 마치 다른 사람에게 볼 때는 내가 루저로 보이고 뭔가 잘못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약자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고 이 소유를 많이 해서 내 모든 것을 쟁취하고 이렇게 욕망의 여색을 다 채우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단이 주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했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나를 이것이 지혜롭게 해주는 거 아니야? 이것이 나를, 저것이 나를 훨씬 지혜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 것 같은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됐어요. 뭡니까? 이걸 가르쳐서 요한일서에서는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딱 사탄을 공격해서 이겨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하고 아담은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굽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상한 책을 읽게 만든다니까요. 이상한 영화도 보게 만든다니까요. 이상한 것을,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파멸로 가도록 사단이요 얼마나 이 다양한 이 루트로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어요. 속이는 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처럼 줄 것 같이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인류를 네 주인은 너야, 네 자신의 주인은 너야, 그래서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지금도 지구 역사 속에, 지금도 사람들 속에 역사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속이는 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요, 너희를 파멸에 이끄는 자요, 너희를 멸망시키는 자다. 사단은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 진짜 거짓말쟁이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무슨 하나님처럼 돼요? 그걸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걸 먹었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모든 인간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속임수 아니었습니까?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지금도 세상에 많은 문화와 책들과 교육과 사상과 이념과 이 많은 모든 문화들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을 광명의 천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요 기가 막히게 나타난다니까요. 나에게 모든 걸 주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고 내가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사탄이 딱 나타나는 거야. 너 이거 해. 절대 가지 마. 뭔 말씀대로 살아. 아, 너 경험대로 살아. 무슨 말씀했으면 아,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다 속이는 거야. 광명의 천사. 그러면서 오, 내가 너 연봉 이렇게 많이 줄게. 내가 너 돈 이렇게 많이 줄게. 너 이렇게 집 줄게. 어, 너 이거 그렇게 살면 너 내가 이거 보장시켜줄게. 어, 그래요? 그러면서 어,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광명의 천사,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우리를 파멸에 이끌어가는 자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상식이 있는 분들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사단 숭배하는 사람이 제대로 저기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무당의 후손들이 제대로 된 사람 있는가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집안과 개인들이 피폐해지는가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사단은 그런 겁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성경 11절에서 그런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기서도 영어는 뭐라 했냐면 then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then은 뭐냐면은 처음에 했던 그때라고 하느라 일반적인 then의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나자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예수님의 이런 말씀으로 준비된 이런 부분 그때 그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님의 어떤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리고 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뭔 교훈을 주냐? 우리가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돼서 모든 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아내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영혼들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삶의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삶의 비결이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성령께서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기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 말씀 들으면서 어?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그런 은혜는 베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입을 통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형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내 주변에 목사가 없고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데 내 주변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럴 때는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면은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그 말씀을 끌어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하면 되라고 알려주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시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이었을 때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정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성령의 검,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연구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있으니까 말씀이 심중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내 뜻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단이 딱 유혹을 해오면 다양한 루트로 유혹하면 아이 여놈 봐라 여놈 봐라 사단 여놈 봐라 여놈 봐라 아이고 너가 나를 지금 책을 통해서 무너뜨려? 네가 나가 영화를 통해서 무너뜨려? 네가 사람을 통해서 나 무너뜨려? 너가 나를 이단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해? 네가 나를 돈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아 여놈 봐라 여놈 봐라 바로 캐치가 된다니까요. 그럼 성령께서 딱 말씀을 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딱 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딱 선포해가지고 이러면 이런 말씀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딱 하면은 사단이 딱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쏘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전반기 때 본방학 때 50%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72시간을 돼야 성경 1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도 있어서 고민하다가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그러면 2주 동안이기 때문에 5일 5일에서 10일입니다. 40시간이면 제가 개론 설명을 이렇게 하면 50%를 통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50%는 여름방학 때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주보에 나가 있는 성경 있는 순서로 하면 1독을 하고 통독을 하면 성경 여러분 2독을 할 수 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무리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시켜서 여러분 생에 다양한 이런저런 시험을 때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쫙쫙 끄집어내가지고 쫙쫙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말씀 통독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